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24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내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방장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력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 번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 등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헌신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올해로 수교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북한이 한반도 시각 24일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과 관련해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8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 유엔 대표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비확산과 북한을 의제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앞서 유엔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속히 재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자 방문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난 23일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에서는 현재의 양국 관계와 다른 공동 관심사에 대한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회담에서 중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며 세계와 역내 평화 및 안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양국 관계 전반적 이익을 유념해야 하며 국경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국경 지역 평화와 평온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24일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미국 등의 요청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면서 그런 행동들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거액의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도 일대로는 가끔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등의 요청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안보리 대북 조치에 협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5일 오후 3시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23일 위성 발사 시도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데 미국이 8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 요청을 하고 일정까지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표부는 이번 위성 발사 시도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는 북한의 발사가 동북아와 그 너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행동을 규탄해야 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도 별도로 안보리에 북한의 위성 발사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BOE에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24일 새벽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에 대응해 지난 6월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5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면서 그런 행동들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3일 2차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곧바로 실패를 인정하고 10월 재발사를 공언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실패한 우주 발사라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백악관 등 미국 정부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see here is another failed space launch. You've heard Indo-PACOM, you've heard the White House
이어 그런 행동들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조성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고 영내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앞서 지난주 미한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더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정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발사 약 3시간 뒤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제2차 발사를 단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히고 오는 10월 다시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31일에도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북도 군산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 추락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2차 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체 잔해 탐색과 인양 작업을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발사 실패 원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2단 추진 단계에서부터 비정상적으로 비행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한이 공조에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관련 세부 사항을 분석 중이라며 발사체 파편과 잔해 탐색 그리고 인양 작업도 공조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4일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새 발사대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2차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천리마 1형은 백령도와 흑산도, 제주도 서쪽 해상상공을 거쳐 비행했으며 북한은 발사 후 약 2시간 30분 만에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탄착 지점에 잔해 몇 개가 떨어진 것은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부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잔해가 떨어진 지역에 대해선 1단부와 1단과 2단 연결부인 페어링은 비교적 북한이 예고한 지역 비슷한 곳에 떨어졌고 2단부는 예고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1단 로켓과 페어링, 2단 로켓의 낙하 지점으로 북한 남서측 서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천리마 1형의 발사 실패 원인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과 달리 2단 추진 단계에서부터 비정상 비행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비정상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하는 근거도 확인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우리 ADD하고 미측 전문가들하고 지금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2단 비행까지 완전하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1차 발사 실패 원인을 비상폭발 체계 오류 때문이고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달리 이번에도 2단 추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북한이 오류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지난 5월 1차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과시할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한일 정상회의와 UFS 연습 등 미한 동맹과 미한일 공조에 대한 대응 의지와 능력 과시를 위해 조기 재발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1차 발사 때와 같이 발사 실패를 조기에 시인한 것은 미한 정보당국의 정보 분석에 의해 발사 실패가 드러나게 될 것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판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알고 있다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요 7개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8월 24일 실시된 북한의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구성된 G7 외교장관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록적인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긴장을 격화하는 행동을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려는 북한의 결의를 입증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아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하고 강력하며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이세국들의 방해 때문에 반복되는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안보리가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일이 빈발하는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거듭 제안한 대화 제의를 전제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용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인권 유린과 학대를 야기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7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보도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8월 24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4일 북한 발사에 대한 F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이 같은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의 국제적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는 앞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군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BOA의 관련 서면 논평 요청에 비록 로켓이 발사에 실패해 바다로 추락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공동체의 주요 일원이며 앞으로도 미국 및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영내 안정과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타이완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정찰위성 2차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8월 24일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결의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미사일 발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포기로 이어지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파트너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보장하고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를 독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위성 우주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위성 발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무모한 유성 발사 시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빌리안 부장관은 이어 영국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24일 오전 3시 30분쯤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해사기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이 또다시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 해운 안전을 위협한다며 비판했습니다. IMO 대변인은 24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열린 IMO 정기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국제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이사회에서 대북결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IMO 대변인은 회원국들이 앞으로 열릴 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11월 정기이사회와 9월부터 열리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긴급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은 예외적 상황에서 한 달 전에 통지하고 IMO 이사회에 임시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O 회원국들은 지난 6월 9일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 제107차 회의 마지막 날에 회원국들의 회의 결과를 담은 초안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가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오류와 같은 사소한 결함 탓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10월 3차 발사 성공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발사 실패에 대해 로켓이 비행 종단 시스템 오류로 자동 폭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nd I think it was everything was going fine and they were about to get into orbit and then their self-destruct system accidentally activated and blew the rocket up.
맥도웰 박사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로켓이 궤도에 진입하려고 할 때 비행 종단 시스템이 실수로 작동해 로켓이 폭발하지 않아야 할 때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마도 매우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단한 소프트웨어 결함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발사 실패 원인으로 꼽은 비상폭발체계 오류는 비행 종단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1단 로켓과 2단 로켓은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대표도 이번 발사 실패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 같은 사소한 결함 때문일 것이라며 지난 5월 1차 발사 때보다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때는 1단 로켓 분리 이후 2단 엔진의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추락했지만 이번에는 1에서 3단 로켓 모두 정상 작동했다는 평가입니다.
Whatever the problem was the last time, I would guess something with the ignition of the second stage and the stage separation from the second to the third stage seems to be.
실러 대표는 지난번에는 2단 점화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며 북한은 현재 단 분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2단에서 3단까지의 분리가 완벽하게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1단 분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소한 결함으로 보인다며 항법 장치의 문제로 자폭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러 대표는 그러면서 다음 시도에서는 북한이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며 다만 로켓의 경우 언제든 그냥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도 북한이 3차 위성 발사를 예고한 10월에 성공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발사체의 항로 이탈로 북한이 지상에서 의도적으로 폭파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Now, there are some analysis by some experts that suggest that perhaps it wasn't an error
in the flight termination system that they may have deliberately terminated.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 종단 시스템의 오류가 아닌 로켓 3단 비행의 궤도가 너무 낮아서 북한이 고의로 비행을 종료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끝까지 비행했다면 원하는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관측은 낙하물이 모두 북한이 일본에 미리 밝힌 위험 설정 구역을 벗어나 떨어졌다는 점에 일부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한 비행 방식으로 비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3차 위성 발사가 예정된 10월까지 기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at the moment, it doesn't look like it's a problem with the propulsion system. You know, last time there was clearly an issue with the second stage.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추진체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며 지난번에는 분명히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있었고 지난 발사와 이번 발사 사이의 기간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체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은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처리하기에 적당한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도 비행 종단 시스템 오류는 로켓 엔진 결함보다는 고치기가 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돈 세탁에 활용된 믹서 업체 공동 창업자를 기소한 미 사법당국이 관련 범죄 척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범죄 인프라를 해체하고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 데 활용된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2명을 전격 기소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23일 성명에서 이번 기소 발표는 전 세계 모든 범죄 조직에게 그들이 추적 불가능하거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을 포함해 사이버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 음모에 가담했다고 지적하면서 해커든 조력자든 키보드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과 마찬가지로 FBI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는 인프라를 계속 해체하고 범죄자들을 돕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북한 정권의 이익을 돕는 암호화폐 범죄 네트워크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니콜 아르젠티엘이 법무부 범죄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암호화폐 믹서는 범죄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은폐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혐의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컴퓨터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금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토네이도 캐시를 안전한 피난처로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형사부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범죄적으로 악용하려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부도 같은 성명에서 피고인들의 암호화폐 서비스는 10억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를 촉진했고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는 범죄 집단이 북한 정권을 대신해 수억 달러를 세탁하도록 고의적으로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내 및 국제 법 집행 파트너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제재 위반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3일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로만 세메노프와 로만 스톰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이들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 거래를 촉진하고 미국의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 그룹이 수억 달러를 세탁한 토네이도 캐시를 설립, 운영,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도 이날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세메노프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한국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25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당국과 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 처리수를 24일부터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를 거쳐 방출되는 오염수 처리수는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와 미량이긴 하지만 탄소 1,4 등의 핵종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은 25일 해양 방류 후 처음으로 원전 앞 바닷물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엔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천여 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수 처리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방류 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구현 차장은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토팀을 운영 중이라며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장은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방류와 처리 과정이 당초 약속했던 내용, 국제적인 기준 이런 거에 비추어서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 그 과정을 앞으로 20년, 30년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팔로우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당연히 그에 대해서 찬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에 덧붙여서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IAEA와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 내 양식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이미 2011년부터 양식 수산물에 대해 실시해온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기존 검사에 더해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는 민간기관을 활용해 출하 전 검사를 연말까지 4천 건 이상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치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벌이며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협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민 피해는 수산물이 불안하다는 야당의 괴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서울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를 강조하면서 한국 측 전문가가 격주로 일본을 방문해 안전기준에 부합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고 방류 관련 상세 데이터도 매시간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처리소 방류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과도하게 정쟁화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오염수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해 배출하는 데 대해 막연히 불안감을 키우는 방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방출 행위에 대해 비판과 견제 없이 용인하는 행동을 보인 게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핵공학 박사도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보여온 무비판적인 대응을 지적하면서 IAEA 등 국제사회와 일본의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소 해양 방류를 비난하며 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구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비난은 했지만 한국 사회가 보이는 반응에 비해 약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은 일본을 비난해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만행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겠다는 얘기는 상투적으로 해왔고요. 최근에 이 한미일 협력 구도 강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나토다 혹은 여러 형태의 비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염수 방류까지 되니까 여기에 덧붙이는 형태로 비난을 하는 거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조 박사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가 부각되는 게 북한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미량의 방사성 핵종은 전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핵공학과의 캐서린 히글리 교수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자연과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Our environment is already, naturally radioactive.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히글리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 오염수에 다량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과학적으로 근거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히글리 교수는 우리 환경은 이미 자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며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방사성 핵종의 상당수는 이미 자연적인 원인이나 과거 무기 사용으로 인해 낮은 농도로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양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여기에서 비롯되는 나쁜 영향은 관찰될 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양은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기준보다도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일본은 사전 처리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입니다. 일본이 내년 3월까지 바다에 흘려보낼 오염수의 양은 31,200톤으로 현재 보관된 오염수의 양을 고려할 때 방류는 약 30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에 북한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난하며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구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깨끗한 물이라고 강변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우롱하고 있지만 여기에 트리튬,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 스트론튬, 루테늄을 비롯해 극히 위험한 방사성 핵종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수 방류 방침에 대해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순웨이동 부부장이 다루미 히데오 일본 대사를 조치해 일본의 방류 결정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도쿄 정력이 방출한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정화 처리를 거쳐 원전 부진의 저장 탱크에 보관하던 오염수입니다. ALPS 정화 처리를 거치면 세슘 등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 즉 트리튬은 거를 수 없고 탄소 14 등의 핵종도 미량 잔류합니다. 히글리 교수는 위험의 정도는 특정 방사성 핵종이 아니라 그 양에 따라 달라진다며 얼마나 많은 양이 방출되고 있으며 그 농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isk is dependent on how much, not so much what particular.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방사성 핵종의 양과 농도는 국제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대중과 환경에 대한 위험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연구했던 국제환경과학 전문가인 짐 스미스 영국 포츠머스대 교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Yeah, so it's treated wastewater, and so almost all of the radioactivity has been.
스미스 교수는 일본이 방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처리된 폐수라며, 따라서 거의 모든 방사능이 물에서 제거됐고 남은 것은 세슘과 스트론튬 그리고 삼중수소와 같은 아주 미량의 방사성 핵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연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으로 태평양에는 이미 많은 양의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의 다른 자연 방사성 핵종들이 존재한다며 이들 핵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바닷물과 희석되기 때문에 방류 시 탐지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 전력은 ALPS 정화 처리를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일본 규제의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음용수 기준인 리터당 1만 베크렐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올리 하이노는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방류 안정성을 점검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기술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구의 독립적 평가를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첫째, 일본은 삼중수소에 오염된 물을 점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라며 이 물에서 다른 방사성 핵종은 제거됐고 IAEA가 승인한 기준에 따르면 인간에게 허용할 수 없는 방사선 수준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사능 방류가 이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IAEA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검증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사회가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독립적인 보고는 정치적 오염 없이 모든 IAEA 회원국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IAEA가 이날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의 안정성을 단계별로 평가한 결과 이날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현재 처리 오염수의 방사성 양과 삼중수소 농도 등 데이터 6가지 모두 정상 범위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삼중수소 농도는 여전히 일본과 WHO 규제 기준보다 한참 낮은 리터당 200·600베크렐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가발에 집중됐던 북중 여교의 가공 품목이 다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3년 만에 손목시계 부품을 들여왔는데 곧 완제품을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은 중국에서 손목시계 부품 약 $498,000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양으로는 4.25톤, 손목시계 한 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의 무게가 1kg 미만, 즉 그램 단위란 점에서 적지 않은 수의 손목시계가 제조될 수 있는 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해관청서가 이 거래의 수출 형태를 역외 가공으로 표기했다는 점입니다. 북중 간 역외 가공은 북한이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 형태로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으로 통상 주문자 생산 방식 OEM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손목시계 완제품을 중국에 되팔기 위해 부품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비제재품인 손목시계와 가발 등을 OEM 형태로 중국에 수출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두 나라의 역외 가공 무역 거래가 잠시 자취를 감추긴 했지만 최근 들어 가발 속눈썹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발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여전히 거래가 거의 없다가 지난달 북한이 약 50만 달러에 육박하는 손목시계 부품을 사들이면서 양국 간 손목시계 OEM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손목시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북한의 대중 수출 2위와 1위 품목이었습니다. 북한이 손목시계 부품을 수입한 것과 달리 지난달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손목시계 제품은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지난달부터 해당 부품을 이용해 손목시계 생산에 나섰다면 다음 달엔 손목시계 완제품이 북한의 대중 수출품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위 운동용 공을 비롯한 기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역외 가공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해관청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28만 9,087개에 달하는 농구, 축구, 배구공을 수출했습니다. 수출액은 약 20만 2천 달러, 공의 총 무게는 약 30.87톤으로 표기됐습니다. 이 제품 역시 무역 형태가 역외 가공으로 나타나 북한이 OEM 방식으로 공을 제조해 중국으로 넘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해관총서 자료에는 북한이 5만 1,447달러어치의 낚싯줄을 수출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역시도 역외 가공 형태의 거래였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뜸했던 이들 제품의 수출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손목시계와 공, 낚싯줄 등에 대한 역외 가공 무역 거래 재개 조짐이 관측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금액은 북한의 최대 역외 가공 수출품인 가발 속눈썹 제품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중국에 1,318만 달러어치, 양으로는 114톤의 가발 속눈썹 제품을 수출했으며 반대로 중국은 북한의 사람 머리카락 1,019만 달러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가발과 사람 머리카락은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입 목록에서 각각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도 일대로는 가끔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주 구름 많고 최저기온은 20도, 최고 28도. 남포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9도.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9도. 강계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 27도. 해주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9도. 개성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0도. 함흥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 흐립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9도. 장진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3도. 해산 흐리고 아침에는 최저 16도, 낮 최고 24도. 원산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최고 28도. 평강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8도. 청진 구름 많고 오전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선봉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최고 26도. 삼지연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24일 중국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조장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프라부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내 광범위한 영유권 조장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방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력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 번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 등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헌신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올해로 수교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북한이 한반도 시각 24일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과 관련해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8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 유엔 대표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위성발사 시도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비확산과 북한을 의제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유엔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속히 재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자 방문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난 23일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에서는 현재의 양국 관계와 다른 공동 관심사에 대한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회담에서 중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며 세계와 영내 평화 및 안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양국 관계 전반적 이익을 유념해야 하며 국경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국경 지역 평화와 평온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마주한 인도 최북단 라다크 지역에서는 3년 전 양국군 간 충돌로 인도군인 20명과 중국인 4명이 사망했고 이후 양국은 해당 지역에 수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긴장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24일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에 대한 F-16 전투기 훈련이 완료되면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를 이전하도록 미국이 신속한 승인을 보장하는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6일 VOA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